늘 그렇듯이 주보의 제목을 보시며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설교 제목을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의 망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고, 저희 둘째 애가 대학 3, 4학년 때 전공 과목을 수강하고 있을 때입니다. 수업이 재미있느냐고 물으면은 종종 좌절감을 터뜨립니다. 적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A+를 받는데 자신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B+를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만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면 늘 A+를 받는데 교재를 모두 읽고 시험을 치르면 늘 B+를 받는다고 합니다. 두꺼운 교재를 놓고 주말도 없이 밤새 씨름하는 학생은 오히려 감점당하고, 생전 교재를 읽지 않고 주말에는 물론 주중에도 놀러 다니며 적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도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제 딸이 좌절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수가 교재에 충실하게 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재의 내용과 다르게 강의하고 교재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강의할 때가 많았고, 그런 강의에 근거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고 그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고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교수가 교재에서 보지 않은 복잡한 내용들과 모순처럼 들리는 내용들을 학생은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올바른 지식을 쌓는 데 관심이 없고 졸업장과 좋은 학점만을 위하여 앉아있는 학생들은 전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치 아픈 교재를 읽지 않고 강의만 듣고도 졸업할 수 있고,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된 것을 대견해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물론 그런 졸업장과 그런 성적표는 나중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도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보다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독교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충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상고하며 순전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극단주의자, 이상주의자, 이단으로 몰립니다. 반면에 성경은 자세히 공부해 본 적이 없어도 목사의 설교와 교단의 교리를 잘 따르고 대다수 무리를 따라 현실과 잘 타협해서 사는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에 균형이 있다고 하고 현실적이라고 하고 정통이라고 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종교 생활로 교회에서 보장받은 천국행 티켓과 상급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구약의 모든 참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극단주의자로, 현실 감각이 없는 자로, 이단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목사가 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 말을 하는가?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대다수 교인들이 학교에 다니는 대다수 학생들과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온전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단지 천당에 들어가는 티켓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상급을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은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그 일을 하며 많은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를 사용하지만 그 모든 자원과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판결을 듣는가? 그 근원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인데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인데 대부분 교인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묵상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명한 목사 설교 테이프, 인기 있는 연예인 간증 테이프를 듣고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들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교과서는 치도권이 안 읽고 그 이외의 부교재만 치도권이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설교는 많이 듣고 교리는 잘 아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합니다. 자세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명교수가 강의했어도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잘 되었어도 스스로 본문과 실험하는 과정이 없으면은 생전 자기 지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은 지식이고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설교자 누구나 부분적으로 영의 눈이 어둡고 편견이 있어서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모두가 수차례 걸쳐서 경고했듯이 세상에는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다른 모든 거 읽지 못해도 하나님 성경 말씀은 수십 번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기에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시종일관하게 계시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명을 띠고 세상에 오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수없이 보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명을 띠고 왔는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매주 성경에 없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부지런히 전합니다. 주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지 모르지만 지식이 없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10장 2, 3절 말씀대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그러다가 멸망에 빠지고 맙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순전한 지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우리의 영생과 축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미가서 5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묵상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사명을 띠고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중요한 진리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2장 22절서부터 24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난 후 약 40일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가 구약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산 후 여인은 정결케 되는 기간이 지난 후에야 거룩한 성전에 올라갈 수 있기에 40일을 기다린 후에 성전에 왔을 때입니다.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계명에 따라서 비둘기 두 마리를 제사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는 하나님 계명에 따라 아기 예수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아기 예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2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시몬은 첫째 의로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종종 율법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는 자입니다. 시몬은 둘째로 경건했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은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조심스럽게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의 위로자, 곧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삶의 목적과 초점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몬이었기에 당연히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26절을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전을 통해서인지 꿈을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리라 하는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때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만납니다. 이 일은 아마 이방인의 뜰에서 아니면은 여인들의 뜰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면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후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원어를 직역하면 주여 이제 당신의 종을 평강 가운데 떠나게 하시나이다. 자신이 왜 평강 가운데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가? 30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내 평생 소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몬은 이어서 이 그리스도는 만민 앞에 예비하셨다고 하면서 그는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몬은 이어서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하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첫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의 넘어지고 일어남을 위하여 이것이 원어 표현인데 망하는 것과 흥하는 것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저주로 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영광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합니다. 원어를 직역한 성경들은 한결같이 대적하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다고 합니다. NIV와 우리말 성경은 의역해서 비방받는 표적이라고 번역합니다. 한마디로 아기 예수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한 말을 합니다. 35절을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나중에 내 아들이 순환당하고 네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 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시몬은 예언을 마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많은 사람의 망하고 흥하는 것을 위해서 비방받는 표적으로 세우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밝힙니다. 35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마음의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시종일관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구원주라만 오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분명히 말하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망하는 것과 흥하는 것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자들은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원주뿐만 아니라 심판주로도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진리는 오늘 예배 기원에서 읽은 이사야서 8장 13절서부터 15절에서도 똑같이 선포하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와 같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니라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하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리라. 성소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피난처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시리라. 구원주가 되시리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복음은 반쪽 복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려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자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가?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장애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에게도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며 성전을 드나들어도 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건 저렇게건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주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신다. 성경은 시종일관하게 이 두 진리를 같이 선포합니다. 이방인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두 진리를 똑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반쪽 복음만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교독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구원주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을 모두 전할 뿐만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을 구원주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전하는 것을 봅니다. 선지서를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구원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보다 몇 배나 많고 긴 것을 봅니다. 아마 10배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과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의 생각의 계획은 항상 악하고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한 자인 것을 망각하고 감히 조물주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길에 있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다 물리칩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같이 전하시되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신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사역 들어오셔서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분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낸 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내리치고자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만을 전하시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늘 걸림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들을 완벽하게 저주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소경된 인도자요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뱀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흥함뿐만 아니라 망함을 위하여 오셨고 비방받는 표적으로 오셨다는 진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누차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모두 물러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일제히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른 후에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의 일보다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의 일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까지. 그 이전까지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주역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망하는 일이 일어나든지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흥하는 일이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생명으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든지 사망으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든지 무릎을 꿇고 형제여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돌을 들어 목회자를 치는 일이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 그런 복음은 듣지 않겠다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설교하면은 잘하면은 박수를 치면서 우리 목사 똑똑하다. 재미없으면은 졸고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살아왔는가? 주님 말씀이 나에게는 걸림돌이 된 적이 없는가? 함정과 올무가 된 적이 없는가? 주님 말씀 수없이 교회 와서 듣지만은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늘 귀를 막고 그리고 취사 선택한 적은 얼마나 되는가.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 특별히 젊은이들 하나님 말씀 100% 취사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려야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것이 하나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 히히 낙낙하는 삶을 삽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히히 낙낙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기만 진동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원을 낭비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일부는 구원하시고 다수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구원받는 자도 있겠지만은 심판받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0분의 9는 다 멸망당하고 10분의 1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몇 장 지나가서 그 10분의 남아있는 10분의 1 가운데서도 소수만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문화가 다르다고 하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가운데 10분의 1, 그 10분의 1 가운데서도 극소수만 구원하신다고 하신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8명밖에 살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세 사람밖에 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 다 멸망당하고 남유다 다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생각 없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합니다. 사실은 그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날인데 그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패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흥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넘어지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일어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일어나는 자가 되리라고 믿는다면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거짓 복음을 참 복음으로 믿고 삽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66권이 구구절절히 수많은 곳에서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해는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또한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전서부터 변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전부가 소멸을 당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거의 대부분 소멸당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은 많은 사람의 흥함뿐만 아니라 망함을 위하여 세움받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될 때마다 우리의 교만함 생각으로 주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높아진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받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생명으로 일어나고 풍성한 삶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